성탄이 밝았죠.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우리 맹성교회 가족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함께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12월만 되면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절을 앞두고 내 주간을 대강절로 지키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대강절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강절기가 되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성탄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성탄절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거리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고 이에 발맞춰 백화점에서도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붙이고 화려하고 큰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로 건물마다 백화점마다 장식을 합니다. 러시아는 성탄절이 공휴일인데 비해 중국은 공휴일이 아니고 또 공산주의가 아닌 일본도 성탄일인 오늘 12월 25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성탄 한 달 전부터 성탄 장식을 하고 떠들썩합니다만 공휴일이 아닌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 달력의 12월 23일은 붉은 글씨로 공휴일이고 25일은 평일입니다. 왜냐하면 23일은 일본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천황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극심하기 때문에 천황의 생일날이 공휴일이고 천황이 예수님 위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탄은 평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 나라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일본이 빨리 복음화가 되어서 성탄일인 25일이 공휴일로 지켜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이웃나라 참 안타깝죠. 이렇게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성탄을 공휴일로 정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가장 큰 절기로서 오늘 아기요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축복되고 행복한 날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날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의 사자가 베들레헴 목자들 곁에 섰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는 뒤에 나오는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전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전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의 사자인 천사가 전한 소식,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굿 뉴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친절하게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절망과 슬픔과 비통한 마음으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탄 때도 고기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인데 이것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것은 가장 큰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천사가 말한 대로,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온 세계 만민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태어난 게 그 뭐 좋은 소식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아직도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죠. 그러면 왜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는 소식이 온 세계 만민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계 만민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주 곧 구원하실 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타락한 존재였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형벌에서 구출해 주실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올해로 내년 2019년 내년으로 개봉 2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개봉 25주년을 맞이해서 19년 1월 달에 특별 상영으로 재개봉을 극장마다 한다고 합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독일인 사업가이자 냉정한 기회주의자인 오스카 신들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인건비가 없이 수백 명의 유대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 그릇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오스카 신들러는 이 돈에 대해서 신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그 교만한 방법으로 아주 그 냉정한 사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런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공장을 경영하면서 우연히 유태인 회계사인 스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과 사업상 가까이 지내다가 유대인이 스턴의 신앙을 듣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대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이 신들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도한 신들러는 서서히 그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들러는 자신의 고향인 폴란드 체코에서 군수품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거기에 노동자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싼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에 고용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독일 공무원 간부를 설득해서 돈으로 이를 매수로 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신들러는. 그래서 유대인을 간장하는 그 공무원을 돈으로서 매수를 해요. 한 명당 얼마씩 쳐서 매수를 하는데 가스실로 가서 중노동을 시키고 가스실에 결국에는 다 죽일 죽이려고 하는 이 독일 나치 정부 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유대인들, 이들을 위해서 이 공무원에게 1,100명의 사람들의 그 생명의 값을 공무원에게 이 신들러가 지불하고 이 구해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1,100명인데 거기에 이름이 적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신들러 리스트라고 그럽니다. 1,100명의 유대인의 이름이 그 구해낼 명단에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에 의해서 죽어야 할 이 사람들을 죽도록 이렇게 결정된 1,100명의 사람들을 신들러가 구해냅니다. 전쟁이 끝나갈 때 신들러는 이것이 탈로가 나가지고 독일 정부로부터 지명 수배령이 내려 도망자가 되어 체코를 떠나게 될 때 그것을 안 구출받은 1,100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들러를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이 구원받은 1,100명의 사람들이 금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기념으로 신들러에게 줍니다. 그 금반지에는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글귀를 인용해서 거기에다 새겼는데 한 생명을 구원한 것은 천하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금반지에다가 새겨서 신들러에게 줍니다. 구출받은 유대인 1,100명에게 신들러는 생명의 은인이요 구원자였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요 구원자였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죄로 죽음의 지옥으로 갈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죽음이 없는 영생을 누리는 천국으로 갈 백성의 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숫자가 하나님의 생명부,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리스트들입니다. 신들레 리스트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리스트에 여러분의 생명의 이름이 적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로 우리는 결정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 사람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죠. 우리는 지옥 행불로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갈 사람으로 지명이 되어 있고 그렇게 결정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했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구원자이시고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못 만나면 그분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내 이름이 기록이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별을 주셨습니다. 별을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갱바로 왔노라. 별을 보고 왔대요. 이건 그의 별이라고 그래요. 메시아의 별, 예수님의 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없던 별을 하늘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전공하는 박사들이 보고 없던 별이 유난히 밝게 낮게 떴습니다. 없던 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거는 그냥 별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별이 아니고 이거는 메시아 구원자의 별이라는 것을 이들이 직감적으로 알고 우리가 저 별을 움직이는 데까지 따라가 보자.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별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말 구유까지 정확하게 한 3, 4개월 걸려서 인도에 옵니다. 이게 오늘날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벌써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왕들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이 박사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그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 별, 그의 별. 오늘 본문에 그의 별이라고 그러고 또 동방에서 보던 그 별, 바로 그 메시아의 별입니다. 이 별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별을 주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별을 주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를 말합니다. 심부름 사자, 놈자자입니다. 주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도 주의 사자를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의 오른손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있다. 이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합니다. 일곱 별은 뭐냐? 예수님의 오른손에 별을 잡고 있는데 그 별이 뭐냐고 설명을 하는데 그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라. 일곱 교회의 사자가 누구냐? 당시에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일컫습니다. 그 목회자를 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한 그 별, 그것은 하나님의 친사자였는데, 천사였는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이후에, 이후에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 별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가 누구냐는, 에베소 교회 사자가 누구냐?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사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가라사대라는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일곱 별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붙드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합니다. 교회의 사자란 오늘 목회된 목사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오늘날은 이 별을 띄우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계시의 충족성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르칠 모든 계시는 완벽하고 충족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하늘나라에 이상한 별을 띄울 필요가 없어졌고, 천사를 보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별을 안 띄우고 천사도 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처럼 하늘에 특별한 별을 띄우신다든지 천사를 보내시는 일이 없는 이유는 계시의 완전성과 계시의 충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에 이런 기적이 많이 없지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충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에서 완성하시고 계시의 완성인데 완벽하게 완성되기 때문에 전에 미완성일 때 부족할 때 그때 배를 띄우고 천사를 보내서 특별 계시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지 오늘날은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의 사자, 목사가 여러분들의 별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에 충만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별이 되고 그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자가 주의 종으로서 목자로서 주의 사자로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만나도록 인도하는 별의 일, 천사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여러분들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목사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목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자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감사합니까? 큰 은혜죠. 예. 여러분들이 뭐라고 저를 이 인생을 고스란히 내 청춘을 고스란히 들어서 저는 내 청춘을 돌려다보고 그 부를 때요 뭔가 느꼈어요. 아. 저는 청춘의 재미도 없습니다. 저는 20대에 목사로 부름받고 신학교에서 고생 밥 굶어가면서 누구 하나 돈 한 푼 원조하고 지원해주는 사람 없이 밥 굶어가며 곰팡이 밥 씻어 먹어가며 반찬이 없어서 맹물에 소금 타가지고 그 국물 마시며 70년대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놀라운 소명 가지고 제 청춘 고스란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 바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내 청춘을 돌려다 하고 싶어. 그러나 주님이 주의 백성들의 별의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 만나게 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수 계신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별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별이지만은 환영받는 스타가 아니에요. 환영받는 스타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생하는 스타입니다.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저를 띄워놓았습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한 인생을 고스란히 신학교에서 바치고 그 이후부터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오게 하셨는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술 한 잔 못 마셔보고 담배 한 잔 못 피워보고 고고 클럽에 가서 한번 일을 못 해보고 나도 사람이요 나도 하고 싶어 왜 안 하느냐 왜 술집에 안 가느냐 왜 담배 안 피우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오늘 술 한 잔 먹고 어제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요 술 많이 마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말만 안 하고 마시면 좋겠더만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야 이브에 몇 번 얘기하더라 내가 문당처럼 옆에서 밥은 먹으면서 참 맛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만취했다가 오늘 이렇게 벌게 정신없이 여기 서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그랬느냐? 왜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배를 띄워놓았어요. 따라오세요. 배를 따라. 동방봤을 때 배를 아, 좀 뭐 이상한 배지만 저 안 가, 나 안 가, 나 돌아가. 아마 같이 오다 돌아간 박사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영원히 못 만나고 그 사람 이름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별을 띄웠습니다. 별. 별을 보고 따라와야 돼. 별을 보고. 뭐, 여러분이 이런 것 다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요. 어디 가면 식당. 이 뭐 골목 찾아가니 식당 찾기 힘들잖아요. 어디 약속 장소에 가서 모르는데 누구하고 만나자요. 아니면 타 도시에 가서 어디를 찾아간다 할 때. 그리고 편리하게 내 신경 안 쓰고 편리하게 가려면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그대로 간다. 몬텐 내비게이션은 온데 굴러가지 가더라고. 그런 내비게이션 말고 저는 우리 아들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내비게이션 쳤는데 이게 논바닥으로 가더라고. 논바닥. 내비게이션 따라가 보자 했는데 논바닥으로 뚝 섰는데 내비게이션 번지에 뚝 섰는데 논바닥에 더 길이 없어요.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비게이션 말고. 정확한 내비게이션. 이게 하나님이 띄우신 별입니다. 별. 이 동방 박사들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어디를 압니까 모르지. 별만 알지. 이 사람 지리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별의 전공자입니다. 하늘의 전공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별을 보니까 저 별은 분명히 이상한 별이야. 저 따라가야 돼. 박사들이요 따라와요. 지리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별 보고 오니까 아는 사람처럼 베들레헴 그 고유까지 정확하게 찾아왔어요. 그 집 위에 별이 딱 머물렀어요. 더 갈 생각을 안 해.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별이 지시한 그 의미를 그곳에서 깨닫고 준비해 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왕 앞에 경배하고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별을 보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께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자 만나게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별을 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별 안 띄웠으면 찾을 수 없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주의 사자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일이 참 많았습니다. 1907년 올해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본국에 선교 보고와 선교 편지를 보낸 그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전에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젊은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첩을 내보내고 술과 노름을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담뱃대까지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담뱃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또 다른 보고는요. 운산 지방에 사는 한 부인은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는데 이곳 법에 따르면 노비는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린 노비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녀가 혼인할 때 자기 딸처럼 선물을 잔뜩 마련해 주었습니다. 라고 선교보고에 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백석대학교 하덕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가그의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연할 때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는지요. 그런데 공연 후에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찾아오는 것이 허탈감과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 이후에 찾아오는 허탈감과 공허함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다 보니까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대마초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누나를 통해서 교회에 가게 되고 교회에서 주의 사자 주님의 종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는 사이에 영감이 떠올라서 10분 만에 악보를 쓰고 10분 만에 곡을 쓴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사가 이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이게 당신이는 주님을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는 가시나무 같았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얼마나 울창하게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늘 공연하고 난 다음에 허탈감과 허무감이 몰려와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폐인이 되어가는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가시나무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어때요? 장미 꽃 하원입니까? 아니면 그 가시밭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탄생하신 주님 만남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별을 잘 따르셔야 됩니다. 별을 잘 따라야 됩니다. 주의 사자를 잘 따르셔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구원자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주의 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듣습니까? 안 들어. 내가 볼 때는 잘 안 들어. 듣는 사람 많지만은 잘 안 들어. 네가 뭐 별이라고 그래. 네도 뭐 두 눈이 있고 뭐 그렇더만. 화장실 또 자주 가대. 네가 뭐 별이야. 네 말을 왜 믿어야 돼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이제 몰라서 그렇겠죠. 몰라서 그렇겠죠. 주의 사자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라도 인간으로 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기에 돌아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헤롯 임금이 또 다른 임금이 태어났다는 말에 굉장히 소란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박사들이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거든. 그 아이가 누군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나에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려다오. 경배하러 가라. 가고 난 다음에 경배하러 와서 나에게 즉시 와서 보고해라. 보고하는 이유는 죽이려고.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있으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열인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이 박사들이 그냥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가지 않고 안 가르쳐 주고. 그 누군지 모릅니다. 그 헤롯 왕이요, 두 살 아래 남자 아이는 전부 다 죽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다 희생됐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데 아마 베들레헴에서 하룻밤 묵은 것 같아요. 자는 사이에 꿈에 나타났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돌아가지 말고 말라는 지시함 받아 다른 길로 자기 조국에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면 그들도 가서 죽었습니다. 그들도 가서 죽었습니다. 그들도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살해당했겠죠. 뭐 살해당했겠습니까만은 그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해몽해서 빨리 피해라 해서 애굽으로 피합니다. 피하게 하시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사자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라고 어떤 사람은. 잘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전능하시고 행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어디에서 만나겠습니까? 지금 이 현장, 여러분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한 전공자는 아니지만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띄워준 별의 지시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야 고생을 안 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행복이 보장되죠. 예.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예?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메시아는 누구냐? 구원자입니다. 사망에서 지옥행불로 가고 있는, 마치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밑에서 아우슈비치 수용소로 가고 있는 열차에 탄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하나씩 하나씩 간이 여기서 또 내립니다, 이 사람들. 가라고, 가라고. 여러분들 꼭 가보겠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저주 속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천국행 열차를 타도록 주님이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별을 보고 만나야 됩니다.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를 보냈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를 오랫동안 시키셨습니다. 내 청춘도 다 불사른 채. 네.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의 전하는 말을 전적으로 따르시고, 전적으로 따른 사람만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안 따르면 못 만나요. 따라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경배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다른 곳으로, 다른 길로 해서 자기 조국에 돌아간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